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재물을 제단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에 나타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문, 의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19절과 20절에서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의인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기도 하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호와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의의 문 대신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에 있는 가짜 문들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표현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는 말로, 그냥 그 모퉁이 돌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은 어떤 돌이냐면요,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돌들은 이 모퉁이 돌이 먼저 놓여진 후에 그 모퉁이 돌에 맞춰서 놓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에 맞춰서 놓지 않으면 그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여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건물들이 잘 연결되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건물의 벽에 금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무엇보다 크고 튼튼한 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돌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돌을 왜 건축자들은 사용하지를 않고 버렸을까요?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그 돌이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한 일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고 배척했던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건축자가 보기에는 때로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건축자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헛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건축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 섬기는 이 시간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건축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기보다는 건축자에게 인정받는 화려한 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의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돌이 되는 것을 그 삶의 목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더 화려한 돌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일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의 눈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퉁이 돌로 삼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건축자들에게 인정받는 멋지고 그럴듯한 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캡스톤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캡스톤이 무엇입니까?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사진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돌을 누르고 있는 돌이 바로 캡스톤입니다. 방금 보신 사진처럼 캡스톤은 돌기둥이나 건축물의 정점에 마지막에 놓이는 돌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캡스톤이 위에서 건축물을 눌러줄 때 그 건축물은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코너스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캡스톤이 되었다는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퉁이 돌은 모든 건축의 처음이 되는 시작의 의미가 있다면 캡스톤은 모든 건축을 마무리하는 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구원의 처음이자 구원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 찾아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재물들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 붙잡고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